오늘은 꿈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젊은이를 정의한 적이 있는데요. 꿈을 꾸고 있으면 청년입니다. 꿈이 없으면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리적인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면 그분은 여전히 청년입니다. 평생 청년으로 젊은이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마 다양할 겁니다. 사람마다 꿈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다양한 꿈이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후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각자가 가진 꿈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큰 주제로 엮어보면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사람을 살리는 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꿈. 세상을 회복시키는 꿈. 슬픔을 당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꿈. 아픔을 당한 자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세워주는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그 꿈을 가진 사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꿈을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이 있어요. 꿈만 꾸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몽상가라고 부릅니다. 꿈을 꾸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향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비저너리라고 하지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어떤 꿈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놀라운 꿈.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의 꿈. 그 십자가를 향한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몽상가가 아니셨습니다. 그 꿈만 꾸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롤 모델이신, 그리고 진정한 비저너리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 꿈을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는지 잘 나타내 주는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십자가를 향한 꿈을 향해서 어떻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을 이루어 갈수 있으며 그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꿈을 향한 발걸음, 세 가지 원칙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라. 한번 더 따라할까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라.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다니십니까?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어디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예수님은 갈릴리, 즉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방을 주 무대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였던 유대로 들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런 형의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3절에 나오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 갈릴리 지방 여기를 떠나서 변두리를 떠나서 중심부인 유대로 가소서. 4절입니다. 스스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밝히 나타내소서라고 조언을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소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친형이니까 옆에 따라다니는데 답답한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충고를 가만히 들어보면 인간적인 조언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일면 객관성이 있고 타당한 조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앞에 뭐가 있죠? 7장 앞에 6장이 있죠. 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놀라운 전무후무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6장 그 사건 이후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환호를 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복음의 핵심을 관통해 가니까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사람들조차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6장 66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딱 12명 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운집했는데 12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런 신통방통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가르침도 탁월한데 놀라운 웅병가인데 왜 이 변두리에서 갈릴리에서 시간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중앙으로 진출하십시오. 유대로 가십시오라고 답답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갈릴리 해변가는 그야말로 변두리였고 모여든 사람들도 사실 사회의 하류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계층도 아니었습니다. 빨리 유대 중심부 예루살렘으로 가서 상류층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오병이어와 똑같은 기적을 유대 땅에서 행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12명 남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적절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단체장 출신 안 됩니다. 광역단체장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국무총리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중앙정계에서 인정을 받고 인지도를 쌓아야지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변방이고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중앙정계로 진출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좀 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화려한 무대에 등장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먼저 받아야지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의 소망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8절, 9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디에 머무십니까? 여전히 갈릴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 땅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늘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은커녕 무시당했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왜 저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걷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가를 물어봐야만 합니다. 물론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만이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편한 길도 넓은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편하고 즐겁고 유유자적한 그 길이 꼭 나쁜 길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때, 어떤 길이 열렸을 때, 뚫렸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 길 하나님 원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다시피 거창고등학교라고 미션스쿨이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에는 직업선택 10계명이 있는데 뭐 아실 분들은 아실 만큼 유명한 10계명이죠. 강당 뒤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이 10계명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최근 3년 전에 이 거창고 직업선택 10계명에 관련된 책이 나왔어요.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자녀들에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참 도전하고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원리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또 학생들을 그렇게 길렀던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또 간증과 또 담담한 수필이 적혀있는 글입니다. 그 책을 읽고 한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의 졸업생들조차도 직업식계명은 현실 사회에서 따르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자식들에게 그 내용을 지키라고 권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한다. 거창의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큰 부자가 된 동창생이 턱없이 적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는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출세와 부를 쫓기보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직업 식계명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출세가 보장된 길을 스스로 버리고 오직 자신의 신념과 흥미에 맞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창고 아이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지만 자식이 나은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도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이 기자도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창고 10계명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거창고 직업선택 10계명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점점 좀 불편해지죠?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창고등학교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창고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거창고를 세우셨던 분도 교장 첫 번째 교장 선생님도 대학 부학장직을 포기하고 폐교 직전에 있던 거창고등학교에 와서 이 10계명을 만드시고 학생들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학부 카톡방에다가 어젯밤에 올렸습니다. 378명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우리 중에 거창고 출신 대학부 학생이 있나요? 물어봤더니 밤 10시 반에 한 명이 카톡이 왔습니다. 전데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굉장히 겁에 질려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진짜냐고. 자기도 1학년 때 학교 갔는데 강당에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는데 보고 야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고 투덜투덜 거렸대요. 근데 3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하고 지금 1학년인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대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꿈이 자꾸자꾸 만들어진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축복했습니다. 정말 그 10계명대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10계명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정과 환호와 박수 갈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주목하고 그 소명을 결국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 기억하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 자,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2절입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유대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초막절 직전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 정도가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초막절에는 전국에 있던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몰리는 명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이 초막절을 이용해야 됩니다. 경건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중앙 무대에 이때가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거기 앞에 서서 이적을 베풀고 놀라운 설교를, 가르침을 전파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카톡이 있었습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었습니까? 다 구도를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인지도를 쌓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봤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이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때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에서 때라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보편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것이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한참이나 남았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적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베스트 타이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신들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주변의 조언 때문에, 시류의 흐름 때문에 이때가 제일 좋을 거야,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안테나를 바짝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때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지혜롭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움직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고 너무 빨리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모세의 모습 출애굽기 2장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다가 계속 양육 잘 받다가 드디어 민족을 위해서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2장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살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모세가 마흔이 되었을 때 때가 됐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눈으로 보더니 어떤 애굽 한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보다라는 동사가 두 번 나와요. 그 다음 절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또 봤어요. 보다는 동사가 세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감춘다는 의미도 사실은 사람들이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모든 관점이 자기 눈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적기다. 내가 판단했을 때 사람이 없다.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났을 때다. 그리고 사람을 모래 속에 파묻어서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안 봤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나죠. 15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바로의 시선을 또 피하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의 판단 자신의 소견대로 움직이고 행하고 결단하고 꿈을 따라 쫓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실패했어요. 결국 광야에 쫓겨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혈기, 이 열정을 결국에는 선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40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지금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을 하면서. 14절 부탁을 하나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죠. 복직이 되면 요셉 때문에 복직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복직되면 반드시 누명을 벗기고 감옥에서 탈출시켜줘야 되는데 바로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갑자기 기억상실증, 뭐 막장 드라마도 아닌데 갑자기 까먹어버려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2년 동안. 요셉은 억울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2년 동안 깜깜 무소식이냐. 감옥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 때는 언제입니까? 제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신기하게요.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4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심어주셨는데 딱 만 2년 뒤에 이때가 요셉이 30세 때입니다.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고고학적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고대 애굽 시대에 고위 간직에 오를 수 있는 최저 연령이 30살이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일찍 이 누명이 벗겨졌으면 총리 못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 너무 지루하고 너무 답답하고 가슴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가장 적절한 때. 만 2년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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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꿈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트에 가족이랑 장보러 한번 갔었는데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딸이 아빠! 아빠! 득템했어! 뭐? 이거 봐! 제가 보니까요. 이야, 설교 예화로 너무 좋은 아이템을 싸고 좋은 거 2,000원짜리를 샀어요. 떼수건인데요. 다 때가 있다. 떼수분인데 다 때가 있다라는 이 2,000원 제가 책상 앞에 붙여놓고 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취업 준비 때문에 또 여러 결혼 때문에 기도하고 또 아픔 가운데서 인내하시는 분들 지금 사진 찍으신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이거 얼마 안 해요. 2,000원밖에 안 해요. 책상 앞에 걸어두세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 세 번째 원칙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강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올라가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런 놀라운 능력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가서 종교 지도자들이랑 좀 대결 한번 해야죠. 왜 그렇게 그들을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왜 숨습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8절에 너희는 명절에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 안 갈래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10절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어요. 나 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셔놓고 가셔요. 은밀히 조용히 조심조심 가세요. 여러분 언뜻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몸을 사리십니까? 왜 이렇게 조심조심 하십니까? 왜 이렇게 소심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천군천사 동원해서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한 방에 물리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겁해 보이고 모양새가 안 나 보이는 이것이 바로 꿈을 향해 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논쟁 지금부터 처음부터 버리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지금은 때가 충분히 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몸을 낮춰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도망가고 숨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피해야 할 때입니다. 피해야 할 때 나서는 것은 무모한 용기입니다. 어리석은 열정입니다. 바보 같은 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용기 있는 것처럼 대담한 것처럼 사이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글쓰고 하지만 그런 우리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꿈이 꺾이고 넘어지고 일찍 뿌리가 잘린 그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숨어야 할 때 숨고 몸을 낮춰야 할 때 낮추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담대히 분연히 일어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갖는 것이 정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결국엔 다 예수님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이 서신서를 적습니다. 야고보서, 유다서.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거든요. 그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거기에 지혜라는 말이 얼마나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지혜가 두 종류가 있대요.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예수님 옆에서 봤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지혜롭게 행하셨는지 그 옆에서 똑똑히 봤던 야고보는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명의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그 자리에 멈춰 설게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뜻이 있는 그곳에 제가 있고 그곳에서 주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